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우리가 돌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는 제법 잘 알려진 25살 청년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제가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네요. 아마 내년 봄이면 온통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네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여기는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위로 받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죽었고 토마스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이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에 항구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으려 합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닌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 루비가 조선에서. 루비 캔드릭이 이 여인은 1883년에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1905년에 성경학교,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선교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 연령 제한에 걸렸어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가 24살이 되었을 때에 1907년에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도착해서 개성에서 한글을 배우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아동 교육과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있는 자매들을 My Korean Sisters, 나의 한국 자매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급성 맹장염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서울로 호송했는데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에 온 지 9개월 되어서 1908년에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남겼던 마지막 편지를 함께 나눈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제가 죽으면 시신을 저의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 땅, 이 사람들 가운데에 묻어주십시오 라고 요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의 시신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 하면 방금 함께 나눈 마지막 편지도 유명한데 그만큼 유명한 것이 그 양화진 비문에 써있는 묘비에 써있는 비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If I have a thousand lives to give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리고 그 비문처럼 그녀의 생명 하나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수십, 수백, 수천의, 수만의 생명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되죠.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재정이나 인사나 시스템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실천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제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자국 헌법상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노력했죠.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분쟁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텔아비브가 국제적으로 보면 수도입니다. 이 지중해의 항구 도시 텔아비브 오래 전에는 요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빠입니다. 요나가 동쪽 페르시아의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 스페인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 요빠 거기서 테라비브가 된 겁니다. 이 작은 항구 도시에 오래전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산 건데 다비다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 도르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비다 또는 도르가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가젤입니다. 가젤이라고 하면은 동물의 왕국에 보시는 분들은 잘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아프리카 영양의 일종입니다. 작은 양이 사슴입니다. 소과이긴 한데 다 자라도 한 1m, 좀 어깨 높이도 한 60cm 정도 되고 몸무게도 한 50파운드가 안 되는 작은, 작고 유순한 동물입니다. 성경이 비슷한 동물이 가젤을 표현하는 비슷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슴 또는 노루로 이렇게 번역되어 졌는데요. 이 가젤을 나타내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 당시에는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딸의 이름을 다비다, 도르가, 가젤이다 라고 지어줄 때는 아마도 그 딸을 낳고 그 딸이 어린 암사슴같이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다비다가 죽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는데 말씀해 보니까 시체를 씻어요. 그럼 시체를 씻는 건 당연한 과정이죠. 옛날에 염을 한다고 그래서 염습한다 해서 솜이라든가 천으로 시체를 다 닦아내잖아요.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시간 내에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히 다비다라는 여인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체를 씻었다는 것.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녀를 다락에 놓였다. 씻긴 씻었는데 24시간 내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다락에 누였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다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 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작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시신을 누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문 가운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중에 그 선지자를 공개했던 작은 떡 하나를 주었던 그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죠. 그 다락에 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으며 그를 살려냅니다. 이게 소상케 합니다. 그리고 다락은 마가의 다락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상징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장소. 그러니까요, 이 다비다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락에 놓았다는 것은 그녀의 소생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다비다 공동체의 여인들이 요파에서 아주 가까운 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루다라는 도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베드로가 병자를 중부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겁니다.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에 올라갔는데 말씀해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있어요. 교회의 과부들이 아니라 요파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모인 겁니다. 온 도시에 사는 과부들이 거기 모인 겁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과부들이요.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생전에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가져와서 꺼내 보이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올라갔는데 다락에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모든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좀 남사스러운 장면이죠. 자기 속옷을 가져와서 보여준다는 건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원한다면 정말 살아남, 소생, 회복을 원한다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죠. 간절함만 있는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당시 과부라고 하면 가장 소외받고 가장 가난했고 가장 멸시받았습니다.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약자들이었어요. 속옷 하나, 생리대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그녀의 재능을 살려서 그들을 입혔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를 소개하는 글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옷 만들어서 입혀주는 것은 그녀의 섬김의 한 단면일 뿐 정말로 다양한 많은 섬김을 통하여 요파 사람들의 생활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살려가는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방향, 회복의 전제는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살리시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려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밥을 주는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앞부분은 이 베드로가 주도하죠. 전체 사건을 이끌어 가는데 오늘 특별히 이 9장 말씀의 마지막 사건은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죽어서 누워있는 여제자 다비다가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다비다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앉은 것. 그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 우리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위대한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게 이름 잘 알려진 베드로가 아니라 그 회복의 중심에 작은 마을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감당하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했던 여인들, 그들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말씀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통하여서 요파 교인들, 요파에 사는 과부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온 요파 도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이 다비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비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한 착한 사람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냐?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결론은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 일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살려내신 다비다의 살아남은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닙니다. 다비다의 살아남은 그 요파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고, 다비다의 살아남은 그 요파라는 도시, 어떻게 보면 오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에 행해졌던 선행과 구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회복이냐가 참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다비다는 처음에 그 부모님이, 어쩌면 그 어머니가 그 전통에 따라서 지어준 그 이름대로 이렇게 부드러운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실크와 같은 그런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거친 배와 같은 삶을 살았죠.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암사슴처럼 사랑 많이 받는 여인으로 살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친 삶이지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여제자로 살게 하셨는데, 여제자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었고 극히 드문 극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비다와 같은 수천 수만의 여자 제자들이 이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다락에 데려가서 누릴 만큼 간절히 나의 다시 살아남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아, 저분은 정말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저분을 통하여 선행과 구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말이죠. 두 번째, 내가 다락에 누웠을 때 내 옆에는 얼마나 많은 옷들이 펼쳐져 있을까? 내 옆에는 얼마나 많은 선행과 구제가 남겨져 있을까? 세 번째, 나의 삶과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어나더 답이다, 또 다른 답이다를 세울 수 있을까? 질문을 좀 바꿔봅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옷들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다비다들을 세워 왔을까? 얼마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들이. 그래서 리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렌트나 또 살 수도 있도록 매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생소하지 않은 참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베다니 마을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비다의 오늘 소생은 요빠라는 도시의 오명을 싣고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살아남 회복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LA 도시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카오니와 이 이웃과 남가주와 캘리포니아 미국 이 사람들이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나성용락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통하여 LA와 카오니아 남가주와 캘리포니아 세계 열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와 같은 사람, 다비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계절입니다. 자기의 은사,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의 옷을 지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깊은 신앙 안에서 간증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인들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찾고 나를 위한 회복을 말하기보다는 주님과 이웃을 위한 회복을 항상 꿈꾸는 그런 교회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